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잔치를 벌이며 축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결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환경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오늘도 힘을 내어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해 봅니다.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여러분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할 두 자매님, 수인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하나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건강이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부여하는 것에 요즘은 새삼스럽게 더 강조하게 되면서
네.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보내면서 바쁜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이번 주는 너무 바쁘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우선 저번 주에 감기가 조금 걸려서 병원에 자주 다녔는데 진료도 저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약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했고 거기에 가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먼저 우리 하나 제매님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시고 만들어가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 고백 위에 예, 우리 하나 제매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힘차게 그 길을 나아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어떠신가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예, 일상의 삶에서 지금 우리 수인 자매님과 한한 자매님의 고백처럼 작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요, 부부 그 다름에 의해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원리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창세기 2장 18절, 24절에 그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의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보다 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진실된 만남과 그 관계가 사람을 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결혼이란 제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네.
결혼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만나고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여 성장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로 남녀를 만드신 이유는요, 서로의 차이를 다름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안정감과 함께 행복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자매님, 성경에서 떠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 떠나지 못하면 연합하지 못하며 또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의미는 정서적인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자기 분화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의 절대적인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떠나지 못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기 감정 분화가 되지 못해서 정서적인 친밀감을 부부가 만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해서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주부인 용희 씨는 남편과의 잠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할 때마다 불안하고 가슴이 떨린다. 남편의 손길이 몸에 닿는 순간 반사적으로 딱딱하게 몸이 경직되고 억지로 잠자리가 끝나면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마저 느꼈다.
영희 씨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있다. 나그네는 영희 씨에게 소중하고 다정한 사람이지만 영희 씨는 나그네와의 잠자리는 이를 악물도록 싫었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 영희 씨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사례의 영희 씨는 초등학교 때 이웃에 사는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그날의 수치심과 분노가 여전히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와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관계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수인자매님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과거의 충격적인 고통을 계속 느낌으로써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몸에 각인된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몸에 각인된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서 그 충격 또한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몸에 각인된 상처의 기억은 때로는 접촉이 어떤 해결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치료사인 보혜는요, 이유 없이 동생을 괴롭히던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와 몸으로 놀아주고 만져주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떼쟁이가 아니라 동생을 잘 돌보는 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치열하게 다투던 부부에게 하루 20분 정도 손과 또는 발을 만져주고 5분간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부부관계가 달라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즉, 우리에게 따뜻한 신체 접촉이 주는 힘은 아주 대단합니다. 수인자매님, 어떤 힘이 있을까요?
신체 접촉은 뇌의 접촉이고 뇌의 접촉은 마음의 접촉입니다. 마음과 소통해주는 몸의 접촉은 우리 몸에 각인된 상처의 기억을 해체시키고 위로해주며 회복력을 돋아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나눠주셨어요. 두 번째 사례는요. 지난주 너와 다름의 이해에서 사랑의 분화, 자기 분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분화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요. 떠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자매님 기억하시나요?
네. 분화되지 못한 가족 상태는 가족 구성원이 개별적인 정서적 독립이 거의 분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뒤엉켜서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또 힘들게 하는 애증의 관계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족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가족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원하는 바가 자신의 욕구와 다르더라도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가족 안에서 발생한 부당한 일도 정상적인 양 인식하고 한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화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유성을 갖고 정서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떠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다음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자매님 읽어주세요.
30대 후반의 순자씨가 급하게 상담을 요청했다. 순자씨의 나그네는 사형제 중 둘째로 형제 간의 우애가 남달랐다. 순자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문제는 사업이 망하면서 이혼까지 당해 오갈 곳 없어진 나그네 형이 찾아오면서 불거졌다.
순자 씨의 집은 방이 두 개밖에 없었다. 안방에 부부가 자고 작은 방은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사용해왔다. 사정이 딱하니 당분간 시아주버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것까지는 순자 씨도 감수하기로 했다.
그런데 밤이 깊어 잘 시간이 되자 어이없게도 나그네는 형님을 안방에 재우자고 하는 것이었다. 순자 씨는 당황스러웠다. 안방은 부부가 자는 곳인데 아무리 시아주버님이라고 해도 안방에서 함께 자는 것은 곤란했다. 순자 씨는 애들을 데리고 자고 형님을 시어머님과 함께 작은 방에서 주무시게 하고자 설득했지만 나그네는 막무가내였다.
네, 감사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이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형님은 우리 집안의 기둥인데 어떻게 형님을 작은 방에 모셔? 당연히 안방에 모셔야지.
라고 하며 나그네는 그날 밤 시아주버님을 안방에서 잠을 자게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그네와는 말이 통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사정 얘기를 했지만 시어머니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아내가 있는 방에 형님을 모십니까? 그리고 안방에서 자라고 한다고 꾸역꾸역 들어와서 자는 시아주버님도 이해가 안 되고 시어머님의 침묵조차 어이가 없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한채 순자 씨는 호소했다.
네, 그렇습니다. 순자 씨의 나그네 가족은 형제 우애라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요, 그 형제들이 어린 시절부터 형제 간의 우애라는 가족 체면 속에, 환상 속에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정서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가족 안에서 살게 된 부인 순자 씨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 힘들고 저 같으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순자 씨의 남편의 가족은요,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고 환상 속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상으로부터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선 자신의 가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은 가족이 인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건강하게 분리할 수 있을 때 조금씩 체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족 체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폐쇄적인 가족은 언제나 경직되어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돼, 반드시 뭣뭣을 해야 한다라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폐쇄적인 가족은 겉보기에는 화목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알 수 없는 불편함과 긴장감, 불안감이 서로 상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 안에 말하면 안 되는 금기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무엇을 어기거나 쉽게 말로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한 평화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북조선 신자 여러분, 개방적인 가족의 모습은 어떨까요?
개방적인 가족은 융통성이 있고 가족의 일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 상황에 맞는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화가 잘 된 모습으로 가족 간에도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건강하게 분리되어 있어 가족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의 가정은 폐쇄적인 가족의 모습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개방적인 가족의 모습이 많으신가요? 자, 두 자매님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수인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네.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인 가족의 모습이 더 많고
네.
조금의 폐쇄적인 그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적으로 개방적일 수도 있고 폐쇄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은 개방적이고 어떤 모습은 폐쇄적이라고 생각이 들으셨나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네.
부모님의 경제적인 그런 충분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삶에 있어서는 다른 집들보다 많이 좀 부유적인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개방적인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폐쇄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네.
부모님의 그 교육이
네.
지나치게 안 된다는 거 뭐 예외적으로 이거는 도덕적으로 아니다 저거는 윤리적으로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폐쇄적인 그런 것에 속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 반드시 뭐뭐 해야 돼?
네.
뭐 이런 부모님의 표현이 되게 많았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네. 네, 그렇군요.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개방적인 부모, 가족의 모습에서는 예,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좀 분리되어 있어서 각자의 경계가 분명한 모습이 훨씬 더 강조되어야 되는 예, 모습입니다. 하나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은 엄청 폐쇄적인 가족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왜냐면요, 항상 저희 아버지는 밖에 일은 남자가 하고, 네, 가사 일은 뭐, 여자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엄청 강하셔가지고
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집 일을 많이 하셨고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좀 많이 가끔은 좀 싸우기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뭔가 서로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네.
이런 교육이 부족해서 서로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불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자매님이 굉장히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부부간에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하나 자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래된 우리 관습과 전통을 위해서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라는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틀에 벗어나지 못할 때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남편, 아빠의 권위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네.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자, 개방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등하고 수평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당위성이 조금 유동성 있게 유연성 있게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로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고 유연하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부부 중에서 누구 한 명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 건강한 부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은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요. 자녀들은 이런 안정감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겠죠. 마음속에서 우러난 따뜻한 안정감을 지닌 사람은요, 가족의 환상이나 체면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기질과 성격입니다. 기질과 성격의 차이, 바로 다름을 이해할 때 부부는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격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성격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부모의 양육방식, 어린 시절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떤 교육 환경에서 자랐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배웠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고유의 기질대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2차적으로 형성된 성격으로 사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자매님이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성격 발달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 기제라는 거, 이것이 성격으로 굳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수인 자매님, 방어 기제 기억하실까요?
네, 방어 기제란 사람이 역경에 또는 힘듦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한 가지를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어 기제가 현실 부인이나 현실에 의한 불안에 대처하려는 무의식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불안이라는 핵심 감정이 있고요. 불안에 대처하기 때문에 방어 기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적절히 사용하면 방어 기제는 자기를 지키는 본능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어 기제를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방어 기제가 굳어지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격이 될 수 있는 방어 기제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몇 가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서 방어 기제가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영철 씨의 부모님은 늘 바쁘셨다. 아버지는 일이 너무나 바빴고 그 일을 같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함께 나가셨고 늘 피곤에 지쳐 돌아오셔서 거의 바로 잠드셨다. 어린 시절 영철 씨는 아버지를 마주한 적은 거의 없었고 어머니께서 일을 나가지 않으실 때는 주로 누나와 나를 돌봐주셨는데 가끔씩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지만 사실 그보다는 교육하시고 훈계해 주셨던 기억이 나에게 많이 남아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물론 아버지도 나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셨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어디에 잘 기대지 않았고 내가 강해져야지 그래야 혼자 설 수도 있고 누구를 지켜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독립심이 강해진 것 같다. 하지만 이상하게 자존감은 굉장히 낮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네, 영철 씨는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랑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사랑을 찾는 영철 씨는 친구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음악, 오라 등 무엇이든 맞추어가는 삶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에게 나를 끼워 맞추어 심지어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일부러 포기하며 일부러 져주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 영철 씨는 어떤 방어 기제가 굳어진 걸까요? 아마도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서 소리조차도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강해지고 싶은 자신의 욕구와 반대로 상황과 형편, 친구들의 입맛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바꾸는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주관보다 타인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맞추다 보니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졌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참 이야기를 잘해주셨어요. 위 사례 영철 씨는 관계 유형에서 심리적인 방어기제인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반동 형성은요,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영철 씨는요, 버림받고 싶지 않고 혼자 되고 싶지 않아서 그 두려운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이 방동 형성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오히려 지나치게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 하려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연약한 나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오히려 겉모습을 강하게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인자매님도 이런 모습이 있나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하고 오히려 자신을 돕는 손길을 잡지 않고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저는 강에서 도와주고 바다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말처럼
네.
항상 도울 수 있을 때 손을 내미는 편이고
네.
도움 받을 수 있을 때 손길을 받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동 형성의 모습이 굳어지면 강박적이고 경직된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방어기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두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잘 들으시고 자신의 방어기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억압은 고통스러운 사건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사고화는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한다.
부정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퇴행은 불안할 때 이전의 발달 단계로 돌아가려고 행동한다.
치화는 원래의 감정이 있던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덜 위협적이고 힘없는 사람에게로 가는 것을 말한다.
동일시는 다른 사람의 특성을 따라한다.
투사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특성을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효화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를 수정하거나 버리기 위해서 의식적인 행동을 한다.
반동 형성은 느끼는 감정의 반대로 행동한다.
승화는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충돌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으로 옮긴다.
합리화는 불안을 일으키게 만드는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한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방어기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압과 퇴행과 동일시를 사용해서 자신이 불안하고 초라한 모습 또는 불편한 감정들의 모습을 막고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네.
어떤 사람은 합리화로 자기 모습을 감추고 그 합리화가 강화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의 성격이 너무 다르고 애초 잘못 만났다고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모습은 불행한 결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힘든 부부와 결혼 생활, 가족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서로 갖고 있는 결핍과 아픔이 있지만 자신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배우자의 상처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차이를 이해할 때 충돌과 갈등을 줄어들 수 있고요. 결혼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 예수님께서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늘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도시 이름들이 나와요. 아덴, 고린도, 본도 이런 명칭들은 다 도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는 표현은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 고린도에 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야기는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우리 두 분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침체에 빠진 적이 혹시 있을까요?
목사님, 영적 네. 침체가 무엇인가요? 혹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라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아니,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으니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더 이상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경우도 있을까요?
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혼자서 오늘도 만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교회들에게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까? 본인에게 상처가 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뭐 별반 다른 게 없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죠.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 영적 침체가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께서 영적인 침체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으로 이제 침체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이나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저나 또 우리 두 분에게도 다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 이렇게 자책하거나 뭔가 내가 크게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혹시 우리 두 분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침체가 된 적이 혹시 있으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관계에서 힘들어지거나 이제 어려워지거나 또는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주시지 않네. 왜 관계가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저는 한 2년 전에 일인 것도 같은데 제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이제 상처를 입었어요.
아,
근데
그렇구나.
제가 스스로 입힌 건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은 그런 작정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아무 일이 아닌 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또 아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스스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떠났었는데
아 그랬구나.
네. 아 그렇게 하고 혼자서 안 가도 교회 안 가도 믿음 생활을 할 거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 있으니까 이랬는데 결국 영적 침체에 빠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 그렇네요. 어쩌면 우리 은미자매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는 있는데 또 그게 이제 신앙과 연결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교회 가게 되지 않게 되고
네, 더 일반 사람이 아니었고 그 교회 그 부목사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상 저희 보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이제 항상 가족 했는데 아
가족처럼 안 되어줬구나.
예, 그래서 더 네, 상처가 컸던.
그랬구나. 네. 그래요. 혹시 은미자매는 저한테 상처받은 적은 없죠?
없습니다.
아니, 다행입니다. 네. 그 지금 이처럼 이제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한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상황이
정말요?
네,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예,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을 비방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비방을 해요. 바울은 낙심되고 좌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네. 유대인이 바울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법정으로 가서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렇군요.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네요.
네. 혹시 예전에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다고 하셨죠. 교인들 간에 다툼도 있었고 서로 법정에서 소송하고 또 성적인 문제들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많은 눌림과 걱정 그리고 눈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낙심되고 좌절하여 침체될 수 있었거든요. 그죠? 자,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의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붙잡히다라는 뜻은 열심을 내다, 힘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충분히 침체될 수 있었지만 더욱 복음에 열심을 내서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명을 들어보니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침체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었는지 매우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바울은 한두 명의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달리아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고요.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잠깐 다른 사역의 일정 때문에 떨어져 있던 동역자인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해요. 자, 지금 몇 명인가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인이 4명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있어서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한두 명만 있어도 돼요.
네, 그렇군요.
혹시 우리 각자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런 좋은 영향을 주는 분들이 대체로 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지인이나 아니면은 친구나 또 그 교회 집사님 부부가 제 가까우면서도 매주 보는 그런 사이로서 되게 어떤 친근감도 더해지고 또 신앙생활도 같이 하니까 너무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신앙이 좋고 좋은 분들과 같이 있을 때 그런 어떤 힘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요.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도 이제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격려가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목사님. 네. 사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신앙적으로 같이 모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나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만나라는 방송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유지되고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와 또 여기 방송하고 있는 우리 두 자매님과 여러분들이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좋겠고 또 지금처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아굴라요, 또 브리스길라요, 또 실라와 디모데가 되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다면 목사님, 두 번째 네.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는 바울이 침체되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10절과 11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은 바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밤의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과의 이런 실질적인 만남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이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체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만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지고 감동이 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고 위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의 신앙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나를 힘주셨는지를 한번 이렇게 잠잠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한층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침체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정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다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오늘 우리의 나눔에서 혹은 말씀에서 어떤 것들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네, 저는 말씀 중에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씀입니다.
네.
제가 올 한 해를 또 살아간 동안에 이 말씀 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으로
네.
그러게요. 아유, 또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군요. 네, 우리 살아자면은
네, 저도 비슷한데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단어와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저는 특별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밤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밤과 같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위로가 없었다면 분명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한층 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밤에 주께서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누군가에게 격려와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주는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 시작되는 첫 달입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심으로써 믿음을 잃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남.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